현실적인 뉴스입니다. 2,500만 회분을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는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성명에서 2,500만 회분 중 1,900만 회분이 코백스를 통해 공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미와 남미에 각각 약 600만, 아시아에 700만, 아프리카에 500만 회분을 공유할 것이라고 각각 6월 말까지 코백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백신 8천만 회분 공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유민이 세계 이어 미국 국제적 위해 전념하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미국이 코백스를 통해 백신이 어느 국가에 보급될지 세부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각국의 보급하기에 같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존스앤드존슨의 백신 100만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야권이 네타냐후 구성의 사고에서 역대 최장수 집권 중인 베냐민 총리의 실각이 다는 연립정부 구성상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라피드 대표는 새 연립정부가 모든 이스라엘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는 점을 다짐한다면서 존중하고 이스라엘 모든 부분을 연결하고 새 연립정부는 디드와 후쿠 성향을 중심으로 우파와 좌파, 아랍계 정당 연합까지 13개 원내 정당 중 8개 정당이 참여했습니다. 미국 연 세계 최대 정유국 업체인 JBS USA의 전산망을 해킹한 배후로 러시아 연계 해킹 FBI는 이일 성명에서 JBS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랜섬웨어 조직 혹은 소디코노키보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FBI는 어느 한 곳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를 겨냥한 적인 사이버 행위를 취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벨과 소디노키비는 같은 조직으로 조직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정유업체인 JBS는 지난달 30일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과 호주에서 운영하는 정유공장 수십 곳이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정보기관이 서방에 맞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대응했습니다. 세르게이 나리슈킨 첩보국 국장은 이날 이반 테르테 벨라루스 정보기관 책임자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리슈킨 국장은 성명에서 양국이 전통적인 형제관계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기 위한 서방의 파괴적 활동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벨라루스가 최근 반정부 언론인 체포를 위해 자국 영공을 통과하던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킨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북은 3일 자국 항공사들에게 벨라루스 영공을 통과하지 말도록 지시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관리들이 3일 해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갖습니다. 쿠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조 국장은 이날 홍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무국장을 논의했습니다. 쿠나코시 국장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최근 활동에 대해 일본의 우려를 재차 중국 해안경비대가 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오비다호 영해 주변을 111일 연속으로 항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이 이런 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EU와 마이크로소프트 사업자인 빌 게이츠가 녹색 기술 지원을 위해 10억 달러를 모금 EU 집행위원회는 2일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동맹과의 상호 운용성 등을 고려해 극초음속 로 개발하고 있다고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정우영 한국 외교부 장관은 오늘 한국을 방문한 존 평양 사령관을 공관으로 초청해 조찬을 가졌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지난해 봄 가뭄과 농자재 부족, 수해 등 여파로 곡물 생산량이 줄면서 올해 식량이 최대 100%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북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14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은 관련해 정당별로 다양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은 한국전쟁과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효과적인 해구산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정책에 대한 미 의회 의원들의 입장이 정당별로 뚜렷이 나타난 시점은 지난달 21일 열린 의회입니다.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 6명은 정상회담 하루 전인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해구산 제공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화된 미국의 3대 핵 전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확장 억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외교군사정보위원회에서 각각 공화당 간사를 맡은 제임스 리시, 제임스 이노프, 마르코 루비오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해구산은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이 공격을 당할 경우 미국이 보복할 것이라는 안전보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점증하는 영내 안보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을 희석하는 핵정책을 추구하는 것 같다고 의원들은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의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 전쟁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군사력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공화당의 시각을 반영합니다. 이번 선명은 2022 회기연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핵 공화당 의원들의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반면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은 한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진보 코커스 소속 하원 의원 4명은 지난달 21일 한국전 종전선언을 포함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브래드 셔먼 의원이 주디 킴, 로칸나, 그레이스 맹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셔먼 의원은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끝났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정전협정의 상황과 전쟁 상태에 있으며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셔먼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런 선언 주장은 의회 내 주류 목소리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인 민주당 아미베라 의원은 지난달 14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로선 한국전쟁 종식을 일방적으로 움직임이 의회 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ere's a broad movement on let's just unilaterally declare the Korean War's over. I think that could be something that comes out of
종전선언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와 연계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 내 전반적인 인식이라는 겁니다. 접근법을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환영하며 미국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성김 북한의 반응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베라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점진적 과정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비핵화가 출발점이 아니라 최종 목표라는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부터 공석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의회 내 목소리는 초당적 한국계인 영김 공화당 하원 의원은 북한 인권특사 임명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촉구하고 있는 대표적 인사입니다. 김 의원은 한 회상대담에서 이번 미한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부각되지 않아 실망스러웠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를 어느 정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im 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의 진전은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상원과 하원 외교위는 다음 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2022 회기연도 예산안 심의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태수 위원회도 다음 주 인도태평양 지역 민주적 가치를 주제로 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은 동맹과의 상호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최우선순위로 개발하고 있다고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적성국들이 이 같은 무기체계를 실전 대체하는 상황에서 개발했다는 겁니다. 김동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마이크 화이트 연구공학기술차관실 직속 극초음속 미사일 담당 수석국방무기체계 가운데 순항미사일 HCM 개발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이트 수석 국장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CSI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미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체계는 활공체 HGV와 순항미사일 적성국 역량에 대한 수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체계는 소리가 최소 5배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중국,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 하기 위한 반접근, 지역거부, A2AD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고 이에 맞설 공격 역량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회계연도 국방예산 가운데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총 38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이는 2021 회계연도보다 4년 회계연도보다는 12억 달러 늘어난 수치입니다. 화이트 수석 국장은 현재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마호크나 합동 공대지 원거리 아음속 순항미사일의 경우 8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는데 약 1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경우 같은 거리를 10분 이내 국방부들이 이 같은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실전 배치를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HCM의 경우 활강체 HGV보다 덜 요구되기 때문에 로켓의 추진 동력체를 소용할 수 있어 전투기나 폭격기, 초장거리 타격용으로 개발한 화이트 수석 국장은 당초 적성국들의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에는 미국의 재래식 군대의 수적 우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지할 수 있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의 실전 배치는 유사시 극초음속 역량의 수적 우위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allies have really are prioritizing our development and accelerated development.
화이트 수석 국장은 미 국방부가 이미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F-15 계열의 F-15EX를 개발 중이라며 이외에도 미군은 다양한 종류의 F-15 계열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동맹군 역시 4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의 상호 운용성을 고려해 최우선 순위로 개발을 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이트 과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공동개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호주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남십자성 통합비행연구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두 나라가 극초음속 공격순항미사일 HACM의 핵심 기술인 공기흡입식 열기관을 2019년에 시작됐습니다.
It really is to bring the Australians into the fold relative to the development of the.
화이트 수석 국장은 남십자성 통합 비행 연구 동등한 우방 입장에서 극초음속 공격 순항 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화이트 수석 국장은 자신 뿐 아니라 공격과 방어 전략의 통합 관점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극초음속 무기 체계는 육지, 바다, 하늘을 망라한 다형 핵심 역량이라며 현재 건조 중인 버지니아급 신형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2020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미 합동군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미사일 방어청이 함께 실험에 참가하는 것도 적성국의 공항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군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은 최근 국방부 항공 전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correlated with left of launch because you need to be able to deliver things quickly.
발사 왼편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작전 개념으로 발사 준비, 발사, 상승, 하강으로 이어지는 비행 단계에서 발사보다 왼편에 있는 중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마하 5 이상의 미사일 기준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말한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해당된다며 추진 중인 무기체계는 전략무기가 아닌 정구무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같이 전장 환경이 협소한 지역에서는 북한군의 이동 해례 전개를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발사 전에 타격샘법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 또한 매우 촉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원격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경우 한반도 동해상 또는 일본에서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사 왼편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안에 김정은 총비서 바로 아래 직책으로 제1비서를 신설한 미국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측근들에게 역할을 나눠주며 보다 효율적인 통치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권력을 넘기는 것은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노동당 제1비서를 신설하고 당 총비서의 대리인으로 규정한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를 연구하는 미 해군 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이에서 김정은이 자신을 둘러싼 측근들 사이에서 지도부 역학을 개편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지휘계통 하부로 권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정은 is revamping the internal dynamic of the leadership, especially within the bubble around him.
고스 국장은 권력이 아닌 권한, 당 지도부를 더 폭넓게 일상적인 의사결정과 정책 집행 업무에 포함시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통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that this first secretary position is going to be a position that one helps alleviate some of the day-to-day
고스 국장은 제1비서 관련한 김 위원장의 일상적인 책임의 일부를 덜어주는 자리로 보인다며 김 위원장은 더 큰 문제를 다루고 비전을 구상할 여유를 가지게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2일 VOA에 제1비서 신설 이유는 회의 주제와 같은 책임을 일부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이번 제1비서 신설은 수하에게 책임을 위임하는 결정을 통해 권력이 한층 커졌다는 인상을 주려는 당국의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이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반영한 것일 북한 정부는 지도자의 건강 문제를 시인하지 않으려 하겠지만 이번 조치는 김정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경우 만약을 위한 대비 김 연구원은 하지만 이번 조치가 김 위원장의 절대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결국 국내외적으로 김 위원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누가 당 제1비서에 임명됐는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최측근이자 핵심 당 조직비서와 김덕훈 내각 총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를 연구하는 미 해군 분석센터 CNA의 사라 보글러 연구원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국 상무위원이 맡을 것이며 그 이하에게 위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t's probably going to be someone from presidium. It would be hard to see this being delegated below. So, you know, speculation that it would be
보글러 연구원에 따라서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1비서를 맡기에는 당내 직책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8차 당대회에서 직책이 제1부부장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에서도 빠졌습니다. 마이클 매든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제1비서와 같은 이런 자리가 생기는 것은 비공식적 역학이 공식화되는 과정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6개월에서 1년간 검증 과정을 거쳐 당대회나 공식적으로 새 직책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든 연구원은 리병철 원수의 경우를 예로 들며 역할이 뚜렷하지 않은 채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든 연구원은 김정은이 여전히 최고의 결정권자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제1비서에게 권한을 너무 많이 그 경우 제1비서의 역할이 다시 규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매든 연구원은 북한 권력층을 연구하는 웹사이트 노스코리아 리더십 한편 보글러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아버지인 김정일과 통치 방식을 차별화해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Largely to do with efficiency and normalizing the running of the state. I think what we saw with Kim Jong-il is that everything was so centralized.
김정일의 경우 중앙 집권 업무가 순식간에 쌓이고 부득이하게 생기는 행정적 문제들도 빨리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글러 연구원은 그러면서 김정은 위서를 신설한 것은 명령을 보다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고스 국장도 김정은이 공식적인 직책을 운영하는 방식이 아버지 김일성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권력 구조 안에서 권한을 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스 국장은 집권 시장이 자신의 위치에 대해 매우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권이 불안정하다면 권한 위임과 같은 조치는 상상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입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이 3일 한국을 방문한 존 아퀼리노 미국 신임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공관으로 초청해 조찬과 밝혔습니다. 조찬에서 두 사람은 양국 동맹 발전 방안과 역내 정세 등을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향후 국가를 유지해 미한 양국의 외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인 아퀼리노 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역내 안정과 번영의 핵심 발전과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주한미군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을 지휘합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세척의 유조선을 취득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개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 이니셔티브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MTI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두 척, 2019년 한 번을 취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대북제재위원회 사전 승인 없이 각국이 중고 선박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 이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새로 취득한 세척의 유조선은 신평 5호와 광천 2호, AMTI는 국제해사기구 등록번호에 따르면 신평 5호가 지난해 9월 평양에 본부를 둔 명류무역에 소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우정우였고 한국 해운업체 소속이었다며 소유권이 한국 중개인을 통해 중국의 중개인 혹은 중국 업체에 넘겨졌고 이후 다시 북한으로 2019년에 소유권이 북한 업체로 넘어간 광천 2호 역시 앞서 또 다른 한국 업체에 소속됐었다고 AMTI는 밝혔습니다. 블로그를 작성한 의원은 2일 VOA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의 주체가 결국 각국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The UN is not an enforcement body. Something is a
유엔은 제재 이행 기구가 아니며 따라서 제재 이행 여부는 결국 각 회원국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번 연구원은 한국 유조선 거래 어떤 잘못을 했는지 여부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해석할 의향인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을 포함한 물자에 즉 간접하면서 만일 한국 정부가 매우 엄격하게 원할 경우 한국 중개인이 수행한 주의 의무를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Whether or not the South Korean brokers did anything on ho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tends to interpret.
ANTI는 월봉산호는 다른 유조선들과 달리 한국 업체 소유가 아니라 홍콩에 있는 업체 소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는 지난 2016년 북한산 로켓 수류탄을 싣고 운항하다 이집트 당국에 적발된 지소노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MTI는 이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그리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의해 불법 대북 정제위 운반 활동이 적발된 선박들이라며 북한이 신속하게 불법 활동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세척의 유조선을 취득하는 과정에 모두 중국 중개창들이 개입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개선에 있습니다. 번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중국의 제재 이행이 지난 2017년과 같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당국이 앞으로 이런 위법 활동을 추적할 가능성이
At this stage we know that Beijing's enforcement is probably not where it was.
ANTI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북한의 제재 회피 도구 확대에 대한 관심이 줄었을 수도 있다면서 북한이 2019년과 2020년에 큰 문제 없이 새로운 유조선을 2021년에는 심지어 더 쉬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국내 운항이 엄격히 제한되는 항공사로 지정됐습니다. 러시아제 여객기 두 대를 제외한 나머지 항공기 모두 국제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고려항공의 영내 운항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일 개정 발표한 EU 항공 고려항공의 경우 러시아제 TU-204 기종 여객기 두 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공기의 영내 운항을 계속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공포한 표준 등 국제적 안전 기준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EU 집행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EU 내 운항이 전년 아프가니스탄과 앙골라 등 16개국의 97개 항공사와 6개 개별 항공사 등 모두 103개입니다. 또 북한의 고려항공과 이란의 이란항공과 코모로스의 코모로스 항공 등 3개 항공사는 EU 내 운항이 엄격히 제한됐습니다. EU는 매년 국제적 안전 기준을 근거로 유럽연합에 제한하는 항공사 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려항공은 지난 2006년 유럽연합의 전면 운항 금지 항공사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TU-204 항공기 두 대를 도입하면서 엄격한 제한 아래 유럽연합 내에서 운항할 수 있는 항공사로 조정됐습니다. 당시 EU 집행위원회는 2024 항공기 두 대가 국제적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고 당국의 적절한 감독을 따르는 데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고려항공이 운항한 적은 없습니다. 특히 이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라 지난 2016년 5월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 국적의 항공기가 거나 이착륙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스페인 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크리스토퍼 안 씨에게 적용됐던 강도 혐의가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안 씨는 처벌 강도가 비교적 낮은 나머지 혐의 인도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법원이 크리스토퍼 안 씨에 대한 폭력과 위협이 수반된 강도 혐의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열린 안 씨의 신병 인도 심리 이후 공개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안 씨에 대한 혐의 중 폭력과 위협이 수반된 강도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이날 심리 판사는 안 씨에게 적용된 강도 혐의에 대해 이윤을 목적으로 재산을 취했다는 어떤 증거도 미 검찰에 의해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강도 혐의로 안 씨의 신병을 인도해달라는 미 검찰의 요청을 거부한다고 로젠블루스 판사는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나머지 5개 혐의에 대해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와 또 안 씨의 주장을 고려해 최종 판결을 내릴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안 씨의 신병 인도 여부를 판가름할 혐의는 불법 위협, 부상 유발, 범죄 조직 가담 등 5개가 됐습니다. 그동안 미 연방검찰은 안 씨에게 적용된 불법 침입과 감금 등 6개 혐의를 근거로 안 씨의 하지만 폭력과 위협이 수반된 강도 혐의가 심리에서 제외되면서 안 씨는 부담을 한결 덜게 됐습니다. 스페인 형사법은 폭력 등이 수반된 강도 혐의에 대해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혹은 3년 6개월에서 5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안 씨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는 대부분 1년 이하 징역형을 명시하고 있어 중범죄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 씨의 혐의 관련 사안 외에도 범죄인 인도에 대해 인도적 예외 조항이 존재하는지 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스페인 마드리드 주주의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납치극을 벌인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에 체포 신병 인도 여부를 놓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 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2월 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기소 반박 문건을 통해 습격 사건이 실제로는 탈북을 희망한 대사관 관계자의 협의 아래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탈북을 요청했던 인물들이 공포에 휩싸여 당초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미국법이 규정한 어떤 범죄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중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과 검찰은 심리일인 25일 이후에도 추가 문건과 각종 증거를 제출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27일 안 씨의 신병 인도 49쪽짜리 슬라이드를 공개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북한 대사관 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수집된 각종 증언과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시의 신병 인도에 반대하는 북한 전문가들의 주장 등이 담겼습니다. 검찰도 26일 안 씨 외에 그와 함께 대사관에 침입한 에이드리언 홍창 씨 등 반북단체 당시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 CCTV 화면 등 57쪽 분량의 슬라이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홍창 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스페인 경찰을 장면이 증거 화면으로 제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북한 대사관 직원들의 증언과 일부 직원들의 병원 치료 기록, 자유조선 조직원들이 사용한 거수기와 결박 도구들을 촬영한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학술 교류 프로그램인 풀브라이트를 통해 올해 13명이 석박사 과정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수만 달러의 장학금을 받아 미국 내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고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양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국제학술 교류 프로그램인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미한 교류 사업을 담당하는 한미 교육 올해 탈북민 3명이 석사 과정 장학생으로 선발돼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의 김보람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 담당관은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며 9월 가을학기 입학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이탈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9월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3명이 다 대상자로 선발이 되어서 지금 각각 3월, 4월에 이제 3명 장학생들이 다 출국한 세류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교육위원단이 지난 2017년 탈북민을 위한 석박사 학위 과정을 신설한 이후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면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김 담당관은 2018년 5명, 2019년 4명, 2020년 1명이 석박사 과정을 공부하며 이 가운데 3명은 석사 학위를 받고 이미 귀국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사 과정을 밟는 4명은 국제 갈등 분석 해결학, 정치학, 석사 과정은 경영대학원 MBA를 비롯해 2명이 언론학을 공부하는 등 전공도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1900년대 정부의 기금으로 시작된 국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 160개국에서 40만 명 이상이 장학금 혜택을 받아 미국 정부는 미국인과 다른 나라 국민 사이의 상호 이해와 우호, 평화 증진을 목적으로 수혜자들에게 유학에 필요한 다양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주년을 맞은 풀브라이트는 홈페이지에서 이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국제사회에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동문 가운데 국가정상 39자 60명이 배출됐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50년 4월 한국과 이 프로그램에 관한 미국의 재정지원 협정을 체결했지만 북한 정권 전쟁 발발로 연기됐다가 10년 뒤인 1961년 재개돼 한국인 11명이 장학금 수혜를 받아 미국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한미 교역적인 경제 발전으로 지금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같은 비율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7,300여 명의 한국인과 미국인이 해당.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가진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한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주했습니다. 제1기 미얀 풀브라이트 장학생들의 상대국 방문이 60주년을 맞이한 데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며 이는 미얀 양국 국민들 간 힘을 보여준다고 밝힌 겁니다. 두 정상은 또 두 나라 간 폭넓은 교환 프로그램이 양국 공동의 목표 달성을 촉진한다고 밝혔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두 나라 국민이 공유하는 오랜 역사를 언급하며 거듭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Our people share a long history. Our soldiers have fought along. Scientists work side by side.
두 나라 군인들이 나란히 공산주의에 맞서 싸웠고 과학자들이 나란히 연구했으며 학생들이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좋은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풀브라이트와 국제 지도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 내 탈북민들과의 인적 교류를 꾸준히 국무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한국 내 탈북민 150명이 미얀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서 유학과 연수 등 다양한 체험 동부의 한 대학에서 갈등 분석 해결학 박사 과정을 공부 중인 이성주 씨는 앞서 VOA에 풀브라이트 장학 혜택은 탈북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자고 말했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게 감사하며 앞으로 학위를 받은 뒤 책임감을 갖고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대상에 따라 재정 지원이 다양하지만 탈북민 학생들은 2년간 최대 7만 달러의 학비와 생활비, 왕복 항공료, 건강보험을 줬습니다. 한미교육위원단 관계자는 해마다 탈북 청년 10여 명이 풀브라이트 장학생이 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 능력이 상승들에 대한 배려로 일반 한국인 신청자는 120점 만점인 토플의 경우 88점 이상을 요구하지만 탈북민은 65점으로 기준을 낮췄다고 선발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토플 점수를 높이기 위한 어학연수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DA 뉴스 김영골입니다.
지난해 봄 가뭄과 농자재 부족, 수해 등 여파로 곡물 생산량이 줄면서 올해 식량이 최대 135만 톤 부족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지속으로 식량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입니다.
북한 농업 전문 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3일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북한 경제 리뷰에 실은 북한의 농업과 식량상 2021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이 최대 135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권 원장은 지난해 봄 가뭄과 곡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24만 톤 감소한 440만 톤 수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22만 톤 추산했고 감자와 고구마 등의 서류와 옥수수 생산량도 각각 3만 톤과 1만 톤 줄어든 54만 톤과 151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식량계획 WFP가 2019년 추정한 북한의 연간 곡물 소요량 575만 톤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곡물 수입량을 연간 20만 톤에서 30만 톤,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 규모를 10만 톤에서 30만 톤으로 잡더라도 올해 식량 부족분은 70만 톤이며 이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수입하고 통상적인 지원량을 이미 감안한 상태에서도 북한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죠. 김정은 정권 들어서면서 올해가 아마 가장 나쁜 아마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부터 6월 말까지 전년에 생산한 식량이 거의 떨어지면서 이른바 보릿고개를 겪어야 합니다. 탈북민 출신 농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 북한의 장마당에서 쌀 가격은 움직이지 않고 옥수수 가격이 오르는 예년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옥수수 가격이 이제 5월달부터인가 전에서 이제 2,600까지 올랐다가 조금 지금 떨어져서 2,500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위축되고 시장에서의 소득이 떨어져서 이제 쌀보다는 이제 옥수수의 수요가 높아지는 게 이제 이상 현상이죠.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와 큰 차이가 없을 만큼 부진하다며 지난해부터 취약계층 사이에 산으로 들어가 토굴 생활을 하며 화전을 일구는 사람들이 생긴 것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대북 제재 지속으로 올해 식량 작황 전망도 어둡습니다. 권태진 원장은 지난해부터 북한은 흥남 비 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비료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공사를 추진했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고 지난 3월부터 중국에서 비료 수입을 재개하기 위한 비료 수입량이 현격히 감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상 저온 현상으로 올해 벼농사가 시작부터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농자재의 공급이 크게 딸리는 상황에서 이상기후까지 겹쳐 북한 당국이 애를 먹고 있고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료들이 충분하게 보장되지 못해서 모판에서 상태가 나쁜 데다가 올해 봄 날씨가 차가지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로 해서 변모도 모사리가 안 돼서 이제 종종 떠다니는 현상이 나타나서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제 평안남도의 여러 지역 농장들에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이런 현상까지 있다고 합니다.
권태진 원장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중 국경 폐쇄로 주민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돼 구매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대책이 없으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지원이 있기 전에는 북한이 올해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다. 특히 그 피해는 바로 돌아가기 때문에 당국으로서는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올해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굶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조한범에서 교류 재개 조짐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 작업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대기 중인 화물 열차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전
포역과 단둥을 오가는 화물 열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중우이교 압록강 대교를 이제 그 오가는 열차거든요.
그 열차의 양이
그 단둥에 그건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미 상당 부분 준비는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만 지금 아마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앞서 왕이 중 리룡남 북한 대사를 만나 중국 측은 북한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굳건하게 지지하며 힘이 닿는 한 북한 측에 계속해서 도움을 제공하고 싶다고 밝혀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아일랜드 비정부기구가 지난해 15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신종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까지 평양에 상주 직원을 뒀던 이 단체는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비정부기구 컨선 월드와이드가 지난해 가난과 굶주림 완화를 위해 지원한 전 세계 최빈국과 취약국가 23개에 북한이 포함됐습니다. 이 단체는 1일 우리의 보고서와 재무보고서를 통해 북한 등 23개국에서 3,690만 명을 돕는데 총 2억 300만 유로, 미화로 2억 4,840만 밝혔습니다. 북한의 경우 대북 지원을 위한 수입은 121만 3천 유로, 미화 약 148만 4,300 달러였고 이 가운데 120만 8천 유로, 7만 8,200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지원 자금은 유럽연합 프로그램인 개발협력기금을 통해 모였고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 컨선 월드와이드는 북한이 수요 증가와 경작지 감소, 비옥한 토양의 감소와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과 식량 안보 분야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그러면서 비옥한 토양의 복원과 식량 생산의 안정을 목표로 한 기후대응 농업의 채택을 통해 자원이 부족한 지역사회의 식량 안보와 생계를 위한 선택 방안들을 계속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프로그램이 북한의 8개 군에 있는 26개 협동 농장에서 시행돼 5만 명 이상에게 도달하고 있다며 북한의 농민들보다 종자와 노동력을 적게 사용하면서도 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훈련 기회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컨선 월드와이드 북한의 가난하고 취약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식량과 위생 증진, 깨끗한 식수 제공 사업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국경 봉쇄 조치로 많은 국제기구와 인도지원단체들의 북한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단체는 올해 3월까지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29일 존 에버라드 전 평양주재 영국대사는 한국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에 남아있던 유엔산하 세계식량계획에 컨선 월드와이드 북한 지부장이 3월 18일 평양을 떠나 신우주를 통해 중국으로 국경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컨선 월드와이드의 케빈 젠케 지난해 신종 코로나 속에서 북한에서 어떤 지원 활동을 펼쳤는지 묻는 VOA 질문에 대북 지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컨선 월드와이드의 답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북한은 대부분 지역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립니다. 아침 최저기온 4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 13도.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지나갑니다. 평양 아침 최저기온 13도, 낮 최고기온 23도, 남포 아침 최저 양덕 아침 11도, 낮 23도, 신의주 아침 13도, 낮 23도, 구성 아침 13도, 낮 2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중강 아침 최저기온 9도, 낮 최고기온 21도, 강계 아침 10도, 낮 22도, 희천 아침 13도, 낮 22도로 예상되고요. 황해도 맑겠습니다. 해도 낮 21도, 개성 아침 12도, 낮 22도, 사리원 아침 12도, 낮 22도, 신계 아침 11도, 낮 2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흐리고 15도 낮 19도, 장전 아침 14도 낮 20도, 평강 아침 14도 낮 21도로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곳곳에 비가 지나갑니다. 함흥 아침 14도 7도 낮 16도, 청진 아침 11도 낮 15도, 김천 아침 12도 낮 16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6도 14도 낮 14도, 삼전 아침 2도 낮 10도로 예상되고요. 해상도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는 1에서 2m,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비가 지나갑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북 밭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6월 4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안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처음 취한 조치 가운데 하나가 파리 기후변화협정 복정은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지구 평균 온도를 섭씨 2도씨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 온도 상승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연설에서 전 세계는 이미 6년 전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목표에 비해 뒤처졌다고 말했습니다.
Go far enough to begin with. Today, the science is unequivocal. We need to keep the Earth.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늘날 우리는 그 같은 목표가 충분치 않음을 피하려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씨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But that won't be enough. Even if the United States gets to net zero emissions tomorrow, we'll lose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국무장관은 이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내일 당장 온실가스를 전부 없애더라도 여타 국가들이 내뿜는 85%를 못하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기후변화 문제가 안보적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며 문제가 한층 더
Climate change exacerbates existing conflicts and increases the chances of new ones, particularly in countries.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기후 변화가 기존의 분쟁을 더 정부가 약하고 가용 자원이 충분치 않은 국가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적십자사가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국가로 선정한 22개 국가가 무장 분쟁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는 또 북극 같은 새로운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힌다고 장관은 말했습니다.
It is modernizing its bases in the Arctic and building new ones, including one just 300 miles from Alaska.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는 북극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는 알래스카에서 300마일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북극에 대해 영향력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는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는 이민 문제의 한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were 13 Atlantic hurricanes in 2020, the highest number on record. Central America. When disaster strike.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2020년 대서양에서 13개의 허리케인이 발생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은 중남미를 강타해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그 어느 행정부보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는 모두 나서서 이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며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세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8천만 회분 중 2,500만 회분을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는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은 3일 성명에서 2,500만 회분 중 1,900만 회분이 코백스를 통해 공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미와 남미의 아시아의 700만, 아프리카의 500만 회분을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6월 말까지 코백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백신 8,000만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유행이 세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한 미국인은 여전히 취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명한 것과 같은 긴급성을 국제적인 접종 노력을 가져다 주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600만 회분이 넘는 나머지 분량은 미국, 인도, 우크라이나 등 다른 파트너 및 이웃 국가들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존스앤드존 100만 회분이 5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야권이 반 네타냐후 연립정부 구성에 상수 집권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실각이 사실상 현실화됐습니다. 반 네타냐후 결집을 주도한 중도 성향 예시아티드의 성명에서 8개 정당이 참여하는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타결돼 결과를 대통령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은 마감 시한인 2일 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라피드 대표는 새 연립정부가 모든 이스라엘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는 점을 다짐한다면서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고 연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 세계 최대 정육업체인 JBS USA의 전산망을 해킹한 배후로 러시아 연계 해킹 조직을 지목했습니다. FBI는 이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랜섬웨어 조직 네빌 혹은 포디노키비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FBI는 어느 한 곳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를 하면서 사이버 행위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디노키비는 같은 조직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 정부 기관이 서방에 맞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대외첩보국이 세르게이 나리슈킨 첩보부 국장은 이날 이반 페르테 벨라루스 정보기관 책임자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리슈킨 국장은 성립 전통적인 형제관계 정신에 따라 연합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기 위한 서방의 파괴적 활동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동은 벨라루스가 최근 반정부 언론인 체포를 위해 자국 영공을 통과하던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킨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받고 있는 벨라루스는 또 지난해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대통령 선거 부정을 둘러싼 시위와 강경 진압 등으로 전국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관리들이 3일 해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홍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무국장과 2시간가량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후나코시 국장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최근 활동에 대해 일본입니다. 이어 중국 해양경비대가 센카쿠 열도 중국명 자오위다호 영해 주변에 111일 연속으로 항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이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EU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녹색 기술 지원을 위해 10억 달러를 EU 집행위원회는 2일 EU가 기후 변화 목표